할렐루야. 네. 우리 도 목사님 소개한 것처럼 4개월 만에 다시 뵙네요. 네. 여러분 다시 뵐 수 있어 감사하고 또 오늘 또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잠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당신의 성전이오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샘에 생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가 흐르지 않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그 생수의 뚜껑을 열게 하시고 그 생수가 한없는 그 생수가 우리의 몸을 적시고 우리의 일터 삼터에 주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최선을 다하는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하루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도 목사님이 계획을 갖고 하셨는지 아니면, 이렇게 돼버린지는 모르지만, 매번 올 때 보면 6월 달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7월 말 또 8월 초 되면, 올해도 일곱 나라를 선교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선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곤 해서 오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눌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에 쓰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쓰임 받는 자 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그랬고 우리는 바치고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고 또 그분의 바치고 전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네.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야 될 새로운 킹덤 멘탈리티,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고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라는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의해서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이라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관점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개념을 가질 때에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신앙생활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있는 자가 누군가 하면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나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고 형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을 때 내 죄를 사함받고 내가 이제는 구원 얻은 자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믿는 구원의 관점이라는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이제는 성경을 단지 창조, 타락, 구속, 성화, 영화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목적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가,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야말로 내 삶이 꾀죄죄한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완전히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는 것을 단지 죄인의 관점에서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는 하지만 너무나 사변적이고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실제로 내 일상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개입하시는 삶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킹덤 신학을 이야기한 조지 레드, 오스카 쿨만,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 분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는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은 하나님 나라로 선포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 실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경륜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를 새롭게 보므로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이번에 선교를 가든 중보자로서 중보하든 간에 내가 왜 선교해야 되고 내가 왜 중보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거나 여러분들이 선교 나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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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이번에 여러분이 이번에 겪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아멘. 나야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나는 신앙 경륜이 적어요. 아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으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가 뭘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깨닫고 이번에 누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세전에 예정된 것들을 먼저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제일 처음이 뭔가 하면 창조라고 시작해요. 창조. 창조했는데 마귀에 의해서 타락되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성화라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고 우리가 죽고 나면 영화, 우리의 몸이 부활을 입는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새롭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와 인간에게 무엇을 행하셨느냐의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지배, 예정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능력과 이 지배와 이 예정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지배하신다, 통치하신다, 모든 일을 섭리하신다. 예정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창조, 섭리, 구원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것에 영향받지 않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뭐시다, 이다 라고 그 존재를 나타낸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적 주권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관계적 주권으로만 이해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절대 주권 중에 존재적 주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랑, 생명, 하나됨이십니다. 그것은 어떤 영향력도 받을 수 없고, 사랑, 생명, 하나됨은 페리코레시스 한다 그래요. 상호 내주한다. 우리가 구분은 되지만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바로 성부의 사랑, 성자의 생명, 성령의 하나됨, 바로 이것은 분리는 시킬 수 있지만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와 같은 것입니다. 상호 내주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사랑, 생명, 하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 생명, 하나됨이 이 땅에 현현한 첫 출발이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바로 창조 이전에,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세 구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선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고 또 한 구절을 볼 구절은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1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인데,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경륜에 따라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여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늘과 땅,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따라서 이 피조세계의 만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도록 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것을 확정짓는 구절이 뭔가 하면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이게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은 계속 좀 띄워주실래요? 네. 아니, 구절을 띄워주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드러나게 하는데, 그것을 드러난 것을 우리가 그 조명받아서 알 수 있는 것이 누구냐? 10절의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단지 믿는 자의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어가는 자의 네트워킹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무형, 바로 우리 각자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행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그분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네트워킹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10절에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바로 그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고 이제는 바로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11절의 말씀이 뭔가 하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은 비밀의 경륜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 비밀의 경륜으로. 근데 마침내 비밀의 경륜이 언제 드러났느냐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부활 성천하시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기 시작,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창조의 목적이 뭔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1장에서 3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에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완성된 것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지만 완성되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이 피조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 인간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로봇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이신 것처럼 아담도 인격으로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생명, 하나됨에 스스로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일들이 점점점 완성되어 갈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지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었을 때도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흙으로 지었고 그 다음에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생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적 존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혼적 존재가 되게 하신 거랍니다. 그리고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계신 거예요. 그 땅을 거닐고 계신 거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가 다 에덴 동산과 같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점점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는 모형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육체를 그분에게 드림으로 해서 우리의 육체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는 그 경륜의 과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년왕국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났을 때 모든 민족은 다 몸의 부활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 몸의 부활을 입은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그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온 피조세계를 다스린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끝이라는 이야기. 그 말은 뭔가 하면 바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뜻대로 창조도 하셨고 이미 그 만세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뜻 안에는 저 요한계시록까지 그 완성을 보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줄 알아야 돼. 그리스도 중심으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거든요.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멘.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엠마오가는 두 제자에게 가르칠 때도 바로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이 나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바로 이 구약도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기보다는 그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약이 왜 창조되었는지 이 구약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숨겨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표하는지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이 완성된 종말론적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 예정된 것이 완성된 게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된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창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구원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재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깊게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형상이라는 것은 첼렘이란 뜻이에요. 이미지란 뜻이라고. 그 말은 뭔가 하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형상이라는 것은 첼렘, 이미지란 뜻이고 아이콘이란 뜻이고 모양이라는 것은 호모이오시스라는 것은 likeness, 닮아감이란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자녀를 놓게 되면 그 자녀를 놓는 그 순간에 그 자녀 안에는 부모의 DNA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형상이란 의미예요. 그렇지만 그 자녀가 그 형상을 자라가면서 점점점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점점 붕어빵처럼 변화되잖아. 그것은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그 DNA 형질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도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생혼이 되는 거예요. 생혼,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흔히들 많은 경우에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말하지만 그건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혼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자아라는 것은 나의 존재라는 것은 혼이지 영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 질서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이지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나타내는 DNA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양대로 likeness, 닮아가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닮아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임의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뭘 뜻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연결되고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연결될 때 우리의 혼은 살아있는 혼, 생혼. 그 말은 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기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 아멘. 처음에 지었을 때는 모형으로 지었지만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 가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바로 그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모든 민족이 개별적 그리스도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온전히 100% 드러나시는 그 일이 바로 개별적 그리스도화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여러분의 사는 영역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준 소명이 틀리는 거예요. 그 소명에 따라서 주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개별적 그리스도화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이런 생기 이런 개념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처음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중앙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렀잖아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른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경륜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경륜을 본다면 제가 오늘 표를 하나 마련해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면서 이 성경 이야기를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표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 표가 네, 보이네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창조, 타락, 구속, 성화, 영화 이런 관점으로 봤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점진적 실현의 관점으로서 볼 때는 바로 여기에 영,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에 저 완성을 보시고 그 하나님 안에 품으시고 창조했는데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혼을 주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에 바로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이 반역하고 에덴 동산에 뱀으로 들어와서 인간을 시험에 들게 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그 혼을 가지고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은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존재였는데 마귀가 속일 때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혼의 방향 전환이고 죄의 본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위임된 통치권을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바로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적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인간은 타락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왜곡되고 지연된 거란 말이에요. 왜곡되고 지연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구약의 시간이, 타락의 시간이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까지가 바로 왜곡되고 지연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지연된 곳이고 그 다음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복과 재창조,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간의 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너 이렇게 해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시기는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끌고 오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허용하세요. 허용하시는 이유는 잘 됐다, 고생 좀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허용하시지만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그곳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불효자 중에 불효자가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뻔히 아버지는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그렇게 살 걸 알면서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허용할 수가 없잖아. 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대로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그가 돼지가 먹는 지엽나무 열매도 못 먹고 그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는 상그가 먼데도 벗은발로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뽀뽀하고 새 신발 새 가락지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셨다. 그 말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벌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뭘 행하셨나의 관점, 관계적 주권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실수하고 새벽기도 안 나고 뭐 하나님 잘 안 믿다가 사고 당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셨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 생명, 하나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 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벌 주셨다. 그건 오늘은 다 설명할 길이 없지만, 시간상 없지만 히브리적 표현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나타낼 뿐입니다. 바로가 마음이 독해졌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독하게 하셨다. 마귀가 바로의 마음을 변역시켰다. 똑같은 일을 세 가지로 이해해요. 그것은 히브리적인 어법일 뿐입니다. 어법일 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젠가 하면 하나님의 이 경륜적 주권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도저히 훼손돼서 되돌이키 없을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는 바로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상의 존재가 이 세상에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새로운 종족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은 자가 아니라 새로운 종족이 나타날 때는, 그들이 좀비처럼 온 세상에 퍼질 때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경륜적 주권을 주권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실 뿐이죠. 왜 허용하시느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세상에 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거짓자로 사는 것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그 거짓자로 살 때는 세상 신에 의해서 얼마든지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혼이 바로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번째의 이 중요한 사실은 회복과 재창조가 되었다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 놀랍게 깨달아야 될 사실은 구약에는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의 구약에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한 서너 번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냥 지칭해서 내 백성 혹은 내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지금처럼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자녀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연합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바뀐 거라고.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내 생각을 말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끊어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흔히들 영이 죽었다, 영이 떠나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만 그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도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영과 연합하여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다. 여전히 성경을 보면 르하오, 구약에 있어서 표현은 르하오,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도 르하오, 우리의 영을 말할 때도 르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안에 창세기 6장 9절에도 보면 형상이란 말이 나요. 타락한 후에도 형상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즉 영적 DNA가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모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는 오직 생명나무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함으로써 하나님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은 있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된 거란 말이에요. 혼이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생혼이 되었던 것과 똑같은 에피네피션이라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숨을 부르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이 창세기 2장 7절의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이라고.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떠나갔던 그 하나님의 니시마트 하임, 이 생명의 숨결을 다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내 죄를 사함 받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가 바뀐 걸 알지 못하고 자기는 똑같은 자기인데 자기 죄만 사함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 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뭐가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 같고 늘 자책감,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 속에서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바꾸지 않고 자기 죄만 사함받는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고. 아멘. 우리의 존재가 재창조된 거라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딱 한 판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의 실수, 아니 죄를 지음으로 끝장난 거잖아. 그렇지만 바로 성령님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어도 그 성령님은 떠나가시지 아니하시잖아. 그리고 여전히 자녀이잖아.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 된 거죠. 마치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마치 표현을 하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이 우리를 구원, 우리 이 신앙의 신학 체계에서 우리가 구속사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형벌 대속론으로 보는 거예요. 형벌 대속론. 인간이 죄를 지었어. 그러면 죄의 값이 형벌이야. 근데 그러면 형벌이면 사망과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는다. 그걸 칭의라고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성경에서 나타난 것은 그 형벌 대속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 주고 내가 이제 피고란 말이에요. 피고인데 내가 죄를 졌어. 그러니까 나는 형벌을 받아야 돼. 형벌을 받는 그것이 본래 우리가 지금 믿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리인이 오셔서 내 죄값을 다 짊어지셨어.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심판관이 나를 무죄 판정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무죄 판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피고는 피고인 거라고. 근데 실상을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심판관이 나를 피고로 부른 게 아니라 내 아들로 내 딸로 부른 거란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포렌식, 법정적 관점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법정적 관점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늘 죄책감과 두려움과 이 부족과 결핍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고. 당신 존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처지에 있든 간에 내 생각이 뭐든 간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님이라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즉 뉴크티시즈, 재창조된 자란 말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인간은 혼적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혼적 존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45절에 보면 첫 아담은 생혼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심이라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 말은 뭔가 인간의 존재는 혼적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혼적 존재인데 하나님의 예수 마지막 아담 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됐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만드셨잖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이라면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뭐냐?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완성되어야 될 모델이 되시는 거라고. 아멘. 그분은 우리가 성정이 동일하시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가 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갈 때 바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땅의 형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형상에 속한 자로 바뀌는 거잖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잖아. 아멘. 그럴 때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모형으로 지음을 받았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밖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됐어. 근데 이 먹는다는 표현이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는 거라고. 근데 하와가 열매로 바꾼 거야. 마귀도 열매란 표현을 쓰지 않았어. 열매란 표현은 하와가 처음 쓴 거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보는 식이 된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 거라고. 본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존재인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분이 밖에 있던 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잖아. 생명나무 대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성경 이름같이 믿는 자에게는 뱃속 innermost인 뱃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시잖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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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제는 우리가 다음 단계는 어딘가 하면 끝까지 지금 이 단계 이 성숙과 확장이란 이 단계를 이루어 끝까지 이루어 나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잖아. 그러면 100% 주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알아야 될 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은 회복되었다 이렇게 할 때 회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할 줄 알아요.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고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 피가 뭘 의미하느냐고. 그 피가 바로 그 피는 우리의 혼을 의미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그 목숨을 버리셨다 할 때 그 목숨을 버린 게 뭐냐? 혼을 버리신 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일어난 일이 뭔가 하면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더라, 혹은 그 영혼을 주님께 맡기셨더라. 이때 영혼이 아니라 영, 퍼뉴마, 영이 하늘로 올라간 거라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때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리우신 거라고. 그리고 음부로 내려간 것은 뭐냐? 바로 혼이 내려간 거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개역 개정은 목숨이라고 되어 있지만 목숨이 아니고 혼이에요.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할 때에 바로 생명이 뭘 나타내느냐? 네페시, 히브리어로 혼을 의미하는 거라고. 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은 죄의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아, 의식, 이 의지, 바로 이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게 혼이란 말이에요. 혼. 근데 그 혼이 죄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죄를 지은 거라고.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결과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끊어진 거란 말이에요. 끊어진 거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혼의 죄값을 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피 흘리심이라고. 그 결과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금 생명적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재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성숙과 확장이라는 이야기. 성숙과 확장. 성숙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아멘. 바로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로 우리의 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첫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가시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떠나가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지어도 떠나가지 않는다. 왜? 우리가 그만큼 재창조된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잠깐 한번 띄워보실래요? 그게 보면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진리 이러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진리 이러는 것은 그냥 불변의 명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진리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진리예요. 본래 진리의 뜻이. 그리고 그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데 진리가, 우리는 진리 이러면 이 생명의 말씀, 불변하는 생명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자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추어진 게 드러나는 게 진리라고. 감추어진 걸 드러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라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바로 진리는, 말씀은, 영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혼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부터 그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여기 보면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신다라는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처럼 밖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모르는데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이시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 Indwelling, 내주하시잖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 것이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심어 놓을 때에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그게 바로 가르치신다는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한 건 어디에 남느냐? 머리에 남는 거지. 능력이 아니잖아. 생명이 아니잖아. 단지 성경 공부한 거지.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 공부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겨져야 돼. 그런데 그 말씀이 심겨지려면 내가가 없어져야 돼. 내가라는 건 내 혼이 지금에 있는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내 생각에는 나는 이게 바로 타락의 결과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부터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되어서 내 심중에 심기게 되는 거라고. 이 심중에 심겨 있었을 때 여러분도 가끔씩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 또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게 바로 뭐냐?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내가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 내 심중에서부터 말씀이 물거품처럼 올라오잖아. 물거품처럼 올라오잖아. 그럴 때 올라오는 것은 생명이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백날해야 두렵지 않는 게 아니라 더 두려워지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심중에서 올라올 때는 우리 인간은 현대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뭘 심었는지 심은 대로 당신은 지금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오늘날 과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라고. 하나님은 마누라의 여김을 받지 않고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니라. 여러분이 오늘 지금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 기초해서 말하느냐? 여러분이 심어놓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머리에 많이 집어놓은 것은 여러분의 성품도 여러분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많이 심기면 심길수록 우리는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 아멘. 아멘. 그래서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그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혼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두 가지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잖아.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몸을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통치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동안에 하신 공생의 사역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첫째로는 그분의 성품을 나타낸 거라고. 아멘. 두 번째로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 번째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두 번째로는 모든 죄로 인해서 타락된 걸 바꾸기 시작하셨잖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광풍을 잠재우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수많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신다 난다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 그런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 안에도 계시잖아.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주님께서는 지상사역을 하셨지만 지금은 천상사역을 하고 하시는 거라고. 그거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신학에 기초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적인 삶을 사는 거지 제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 아멘. 아멘.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는 뭔가 성숙이란 말이야. 성숙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라고. 아멘. 두 번째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확장이란 뜻이라고. 확장.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성숙과 확장인데, 그분이 성품이 나타나는 게 오늘로 말하자면 성경의 이야기로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라고. 그분이 사역하시는 것, 그분이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는 기적 종식론, 은사 중진을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적은 사도 시대, 사도들의 계시의 증거일 뿐이다. 그러나 계시된 이 정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은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륜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거잖아.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이르는 말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잖아. 이 땅의 인자로서의 삶이었잖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야. 성령이 너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말씀대로 말하는 것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경륜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이 비밀의 경륜은 조금 이따 합시다. 어쨌든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신학 체계로 주님이 못 나타나시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은 나타나도 괜찮지만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못한다. 우리가 믿는 거야. 우리가 믿는 거라고. 그건 우리가 경륜의 관점으로서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을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우리는 도대체 누구간데 그거 필요 없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열심히 교회생활 하면 된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안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으로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장황한 설명을 한 이유는 바로 지금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바꾸기 위해서라고. 여러분 안에도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날 때부터 사망과 저주 속에 있었어요. 사망과 저주 속에 있었다고. 그냥 두면 사망과 저주 속에 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율법을 준 것은 우리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라고. 본래 율법의 뜻은, 토라라는 뜻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히브리어 야라에서 나왔다고. 야라라는 뜻은 방향을 정하다, 화살을 쏘다, 지칭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향하는 안내서, 가이드라인으로 준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인데 그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죄의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죄의 기준으로 삼은 거라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인간들은 죄를 짓고 죽어갔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어가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알리기 위해서, 죄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라고. 근데 이 율법이, 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정하는 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게 율법일 뿐이라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조건질로 받는다고. 율법을 지키면 형통축복, 안 지키면 사망저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본질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벌 주시는 분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율법을 안 지키면 본래 죽게 돼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율법을 안 지켜도 본래 죽게 돼 있는 건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죄가 뭔지를 알아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율법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이 거짓자로 자신 스스로와 율법이, 율법 전부를 613개를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다음에 곧바로 성막을 지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그렇지만 구약은 율법을 덮어준 거지 죄를 사해준 건 아니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영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거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야.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났죠? 우리 어디서부터 났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잖아.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여러분 입술로 정말로 계속 좀 선포해봐요. 여러분이 여러분 정체성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구원함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과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는 뜻이라고. 아멘. 저기 아담과 하와의 후회하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회복되고 재창조된 거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야. 저기는 혹으로부터 지원받았어. 그리고 날 때부터 사망과 저주 속에 있어. 그리고 우리가 재창조된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생명, 하나됨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지금 흘러나가야 돼. 흘러나와야 돼. 근데 그걸 막고 있는 게 누구냐? 내가가 막고 있는 거야.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적 지식으로 그 생수를 막고 있다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의 태생 국적 신분이 바뀐 거라고. 여러분이 태어날 때, 거듭날 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사랑, 생명, 하나님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아멘. 흐르고 있다고. 그걸 막고 있는 게 누구냐?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내 혼이 내 육신의 생각, 감정에 묶여서 나는 이게 바로 생수가 흐르지 못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확산이라는 것은 확산, 성숙과 이 확장, 확장이란 뜻은 뭔가? 바로 성숙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어가는 게 성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왕국이라는 것은 왕국, 왕이 통치하는 나라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분의 영이 임하고 우리의 혼이 그분의 영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온전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내주하시는 왕국이란 말. 그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게 성숙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킹덤, 왕국이란 말이에요. 왕의 통치라고. 왕의 통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할 때 나라라는 것은 잘못하면 네이션으로 읽을 수 있어. 네이션, 어떤 영역을 나타내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를 나타내는 거지 네이션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왕국을 이해하기가 힘들어. 지금도 우리가 이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지금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죠. 근데 여러분이 우리는 민주주의잖아.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잖아. 그렇지만 왕국에 있어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야. 왕이한테 있지. 그게 왕국의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본래 개념이 킹덤으로 되어 있는 왕국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의 다이너스티 중에 좀 좋은 왕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왕국 이러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한 거, 아니면 천국, 이렇게 천당, 천국, 동양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어느 곳, 이곳에서 덕을 쌓으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그 왕국,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지금 이 땅에,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왕국으로 설명할 수 있어. 하나는 내주하시는 왕국,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국.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것, 거주하시는 왕국.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는 뭔가? 바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올라갔던 그 장소에 내려오셔서 그곳의 메시아 왕국에서 온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잖아요. 그게 천년 왕국이잖아요. 바로 그게 거주하시는 왕국. 그러면 백보좌 심판 후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두 왕국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왕국이 하나가 돼. 그것이 바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 결론이 뭐냐? 바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 이 창조 목적의 실현의 완성이 뭔가 하면, 만물은 그에게 복종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이 없어. 성전이 없다고.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거기는 태양과 같은 빛이 없어.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만유 안에 만유가 되는 거라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개별적 그리스도화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확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마귀들이 구약에 있어서는 크게 세 차례 대반역을 일으켰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 세 차례 때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어. 첫 번째로는 아담 하와에게 마귀들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노아의 홍수 전에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다른 종족을 만들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그 이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 시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탑을. 본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흩어져서 온 땅에 에덴 동산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다시 한꺼번에 모여서 시날 평지에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어버리고 언어를 혼잡게 하고 모든 민족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모든 민족 수가 70민족인데 그 70민족을 다 타락한 천상에 맡겨버리고 내 분깃은 야곱이니라. 신명기 32장 18절 19절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한테 줘버리고 야곱을 자기 분깃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 곧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예표적인, 즉 거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는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 아브라함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우리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동일하게 사랑하시지 어떤 한 민족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고. 근데 바로 마귀에 의해서 세 차례의 대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일에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비밀의 경륜을 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밀의 경륜을.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다 천상의 존재들을 줘버리고 야곱만을 선택한 거라고. 그러면 마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이스라엘만 죽이면 끝나는 거야. 자기들이 왕국의 주인이 되는 거야. 우리를 종으로 삼고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두 왕국을 자기가 두 왕국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리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모르고 세상 사람의 누구도 모르는 비밀의 경륜으로 하나님이 본래 예정하신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신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 비밀의 경륜이 첩 드러난 그 경륜이 때를 따라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란 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는다 뭐 이런 예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만, 삼일체 하나님만 아는 거라. 바로 그 일이 때가 찬 경륜에 따라가지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생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처럼 쓰여져서 선택된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에 속하는 거야. 바로 버렸던 70민족을 다시금 비밀의 경륜에 의해서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 이스라엘 속 뽑아가 선택한 거란 말이야.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12장,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못 알아듣게 하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게 만드신 거라고. 여러분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못 알아듣도록,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그들로 못 알아듣게 하신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에 보면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예언인데 15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두라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못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게 이사야 예언이야. 여러분 이사야 예언에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이사야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사야 예언이 뭔지를 알아.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죄를 이 천사가 와서 입술에 이 죄를 사하고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은 못 알아듣는다. 그럼 언제까지 못 알아듣습니까? 이렇게 이사야가 질문했어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있어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에 주여 언제 어느 때까지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면 뒤에 쭉 나오는 이야기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들은 지금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지금 천만 명이 되었지만 중동에서 난리를 치지만 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메시아 주는 6만 명밖에 안 돼. 그들은 지금도 합법적으로 핍박을 받고 지금 엄청난 핍박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랍비들이 지금 그들이 제3성전을 위해서 그들이 제사를 다시 지내기 위해서 그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중동에 있는 바로 그 황금 돔을 없애야 되거든. 거기다가 바로 이 성전을 지어야 되거든. 이것은 이미 성경 안에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요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비밀의 경륜으로 모든 민족을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들어 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들어 썼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이스라엘만 마귀가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왕국의 예표와 그림자를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거주하시는 왕국을 그림자가 이 모형이 되는 거야. 제사 제도는 내주하시는 왕국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체 관계를 다시 갖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때가 이르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거주하시는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바리새인들이 물었어.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느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는 뒤집어진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거는 메시아 왕국에 오는 걸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너희 안에 있다 그러고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줄 알고 호산나를 외쳤는데 나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결과로서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바로 이방인이. 그러면 바로 오순절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잃어버린 민족을 이제는 되찾게 된다. 이게 선교의 의미라는 이야기야. 아멘.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 내가 가서 섬긴다. 내가 가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섬기고 선한 일을 한다. 그게 선교의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경륜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재창조시켜 주신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일터 삼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본래 하나님께서 비밀의 경류로 버렸던 그 민족을 되찾아오는 것이 여러분이 나가는 선교의 의미다. 바로 그 의미를 갖고 나갈 때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신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한 시간 반 동안 이야기한 거.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바로, 여러분 이제 기억하세요. 바로 여러분이 선교를 나간다는 의미는 이 오순절날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영이 다시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밀의 경륜으로 내가 그동안에 이스라엘만 선택하고 모든 민족을 다 이방인으로 버렸던 것을 이제부터 교회를 통해서 다 찾겠다 이 선포라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게 아멘.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내가 하나님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가 하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개념은 뭔가 하면 잃어버린 민족들을 다 찾는 거라면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안다시피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 영역 한 부분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영역의 한 부분을 막고 있는 거라고. 수많은 교회들이 나가서 하지만 우리 교회도 더 사랑하는 교회도 그 한 영역을 맡는 거라고. 나가는데 단지 내가 선한 일을 한다, 섬긴다 이런 개념으로 나가서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라고. 아멘. 이 이해할 수 없는 우주적인 이 창조 목적의 실현의 동역자로서 동참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곳에 갔을 때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흥을 경험,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한다. 부흥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이 내주하시는 왕국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각자의 생수의 강이 흐를 때 그 생수의 강들이 각자가 흐르는 것이 생수가 흘러나오면 그것이 공명되면 강이 되는 거야. 강이 되어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흐를 때에 온 우주에 편재하신 성령님과 공명하게 되는 거야. 그때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이 편재하신 하나님이 그 화로와 같은 여러분의 그 생수의 강이 공명돼서 하나가 될 때 사랑, 생명,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에 공명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게 부흥이라는 이야기. 그 부흥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 부흥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려야 될 것을 이 땅에서 예표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라고.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교라는 개념을 다르게 잡기를 바라요. 경륜의 관점에서 보라고. 경륜의 관점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번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간에 이 관점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거야. 내가 가서 섬기는 게 아니라고. 내가 가서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을 나타내는 거야. 아멘. 주님을 나타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들이 변화된다고. 오늘 또 태국에서 치앙마이에서 23년을 헌신한 선교사 와서 앞에서 울면서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힘들다고, 바뀌지 않는다고. 그렇게 섬겼는데도 그 교만한 그 태국의 족속 중에 그 중심되는 가장 메이저한 그 인간들은 너무 교만해서 이용만 하고, 일본하고 미국 틈 사이에 이렇게 간도 쓸기도 빼주면서 자기들의 유익만 취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 자를 건드리면 다 떠나가 버리는 게 그들이라고 내 앞에서 울더라고. 근데 왜냐? 하나님 영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개념으로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가 다 이해해, 다 받아들여. 그렇지만 자기의 손해 볼 때는 획 다 돌아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에 바로 그곳에 귀신 들린 자들이,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라고. 내 능력이 아니야. 내 노력도 아니야.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첫째, 내가 누구인가? 내가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이 흐르고 있다.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부터 훈련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호흡할 때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그걸 의식하면서 말해보라고. 아멘. 여러분이 나가서 선교할 때에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 실패한 거야. 그 사람들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으로 영광으로 임한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돼.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내 말로 개념으로 전하는 것은 그것은 정보가 지식일 뿐이지 생명이 아니라고. 선교를 나가면 정보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도록 해야 돼. 능력 대길이 일어나야 돼. 아멘. 나는 이번에 가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누가 뭐래도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떻다 할지라도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나는 재창조된 의인입니다. 내 안에서 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숨쉴 때마다, 말할 때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지금 주님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수건을 벗어놓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보라는 이야기. 아멘. 아멘.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지 여러분이 서로 이해하고 노력한다고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선교의 가장 힘든 것은 선교팀에 하나 되는 거라고. 가기도 전에 여기서 다 부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사랑, 생명, 하나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가장 큰 것은 뭔가? 성령님이 행하시는 건 하나됨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애씀으로 나가지 말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봐주고 서로 인정하고. 아니, 그렇게 해서는 그냥 갔다 오는 이벤트밖에 안 돼. 그러나 여러분이 바로 그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생수의 강이 흐를 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때는 여러분이 나가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료 팀도 가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여러분이 그 팀들이 함께 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기적을 경험하라고 무슨 말인지 이번에는 여러분이 가서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와 다르게 경륜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실현하는 그 자로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번 선교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네. 그렇습니다. 동시에 가는 선교팀도 있지만 중보하는 선교팀도 있습니다. 중보하는 선교팀이 이 대포를 제대로 쏘지 못하면 가서 최전방에 있는 사람은 제대로 전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팀들이 영적으로 묶고 그 지역을 스피리추얼 매핑을 통해가지고 가는 지역의 스피리추얼 매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그 지역의 문화, 사회, 영적인 이런 것들을 알고 그걸 미리 차단하고 묶고 이렇게 하는 중보팀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선교팀이 나가서 승리하고 요한 니시의 깃발을 들고 돌아올 수 있어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더 큰 요한 니시의 깃발을 들고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